마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토대로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3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폈고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에, 재물에, 돈에 관심이 많지요.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돈을 벌어야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존엄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일에 매여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 노후를 생각할 때에 물질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의 기준이 물질이지요.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고 넉넉해야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은 세상에서 참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조종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이런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영역이 바로 이 재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는데 두 가지 입장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대조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19절, 20절을 보면 보물을 쌓을 장소를 대조합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보면 두 가지 눈이에요. 눈. 이 건강한 눈, 그리고 병든 눈, 나쁜 눈, 악한 눈, 선한 눈, 악한 눈을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영향을 받는다. 인생관, 가치관, 신앙생활이 보는 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 25절은 두 주인을 대조하지요. 두 주인을 대조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한편만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예수님은 물질을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땅에 쌓은 보물은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보물이 내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은 것만이 참 영원히 가치가 있는 값진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땅에 쌓은 보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하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인가? 크리스천들은 무소유를 추구하고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통장잔고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도 재물을 가지고 분수에 맞게 소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축하고 미래의 필요를 또 위험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핑계로 저축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기 소득 수준에 적절하게 지출하고 저축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이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재미를 추구하고 그런 재미로 살지 말라.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비축하고 더 많이 쌓는 데 열중하지 말라. 그리고 쌓아둔 재물을 마음대로 쓰면서 낭비하고 사치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모아둔 그 재물을 믿고 재물에 기대어서 내 인생은 안전해, 내 미래는 든든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돈 버는 그 재미 자체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되면. 무조건 많이 모으고 쌓아서 그냥 부자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참 돈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그냥 물 쓰듯이 다 써버립니다. 이 쌓아둔 재산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서는 좀과 동록이 물질을 해치고 파괴한다. 땅에 모아둔 물질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은 벌레입니다. 당시에 이 비단 같은 옷감이 굉장히 귀해서 화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좀이 비단을 옷감을 다 갈가먹어 없애버린. 동록은 무엇인가요? 동은 동메달 할 때 동이에요. 이 굴입니다. 록은 말 그대로 녹슬었다 할 때 녹입니다. 당시에 구리 같은 금속으로 만든 이 동전이 부식되고 녹슬어서 가치가 훼손되고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 시대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국을 지났지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관세 전쟁을 지나면서 지금 경제 불황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지요.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돈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추락했다는 거잖아요. 땅에 쌓아둔 물질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질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손해볼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돈 많은 돈 좀 있는 줄 알고 투자를 자꾸만 권합니다. 돈을 넣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집니다. 돈을 삼키고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돈이 많다,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방에서 어떻게 알고 그 돈을 노리고 찾아옵니다. 요즘은 그런데 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이스피싱으로 무차별적으로 핸드폰을 뚫고 침입해서 돈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좀 있을수록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누가 내 돈을 노리고 가져갈까 봐 늘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모아둔 재물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물이라도 땅에 쌓으면 여러분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재물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린다면 그런 인생 자체가 좀먹고 녹슬어서 나중에는 허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잘 보관하더라도 그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내 것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럼 죽음 이후에 돈이나 재물을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평생 이 돈 번다고 이 간수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 죽음 이후에 다 가져가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 쌓아둔 재물들은 영구적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손에 다 넘어가죠. 남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재물을 쌓고 더 많은 재물을 모아두는 것을 이 평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땅에 물질을 쌓아둔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다르죠.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들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해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한다면, 네 자신을 정말 위한다면 보물을, 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늘에 쌓은 보물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도둑이 훔쳐갈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 있는 보물은 언제나 안전하고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땅에 쌓은 보물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보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으려면 어디에 쌓으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으셔야 한다. 안전성이 영구히 보장되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보물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맡겨야, 어느 은행에 맡겨야, 어느 증권사에 맡겨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진짜 보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충분히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헌금이에요. 헌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바친 그 물질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을 끝까지 쥐고 있으면 그건 보물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의 간직이 됩니다. 하늘의 간직되는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물질을 쓰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 물질을 쓰고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물질을 보내는 일도 하늘에 부지런히 보물을, 내 보물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참 돈벌이가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자체로만 하늘의 보물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물질을 써야 돼요. 내가 분수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써야 쌓이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죠. 또 나에게 소중한 시간도 또 재능도 에너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할 때 봉사할 때 하늘에 쌓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 땅에만 자꾸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땅에, 영원하지 않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중심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중에서 수억 원을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냥 가정해서 자기 재산 여윳돈이 좀 넉넉해가지고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식이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다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주식 시장에 머물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순간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주가의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질 것인지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할 것입니다. 재물이 걸려 있으니까 그 마음이 메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몰두하면 그 마음이 땅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에 매여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 백성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이 천국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 천국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았는지, 하늘에 쌓았는지, 혹시 땅에 쌓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쌓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시선입니다. 두 가지 시선, 밝은 눈인가 어두운 눈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2절과 23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눈에 대한 가르침이 왜 갑자기 나오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눈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이 건전한 시야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눈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눈의 기능이 보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사지가 멀쩡하고 오장육부 다 건강해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눈은 몸 전체를 인도하는 등불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생활이 위태로워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 물질 문제를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 천국 백성답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반대로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나쁜 눈을 가진 사람, 악한 눈을 가진 사람, 병든 눈을 가진 사람. 안목이 흐려지고 가치관이 비뚤어지고 인생관이 잘못되어서 그 인격과 삶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어두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또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 사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명예도,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부정부패 사건의 연루가 됩니까? 돈에 눈이 먼 것이죠. 돈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저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행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온갖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쳐서 재물을 탈취하잖아요. 심지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에 눈이 멀면 형제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안 보여요. 한마디로 돈에 눈이 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못할 짓을 했구나.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도 보십시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쉽게 말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야. 돈에 눈 먼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세상이 꼭 이와 같아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눈이, 내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양심의 눈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양심의 눈, 이 신앙의 눈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가? 더 많은 물질을 움켜쥐기 위해서 이 도덕적인 안목을 상실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물질이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 영혼에 끼치는 영향을 똑똑히 보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버려요. 이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튕겨나가봐요. 말씀에 걸려서, 이 재물에 걸려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도 보십시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을 잃을까봐, 예수님 따르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까봐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눈이 멀지 않도록, 이 내 영적인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도 돈에 눈이 멀어서 넘어지고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어요. 돈에 눈이 흐려지면 인격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말씀도 막혀버려요. 믿음 생활이 흔들려버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흐린 눈이 아니라 밝고 맑은 눈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두 보물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밝은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못 박아서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을 사랑하면 다른 한편은 또 관심이 약해지고, 한편이 가까워져서 그것을 중요시하게 되면 다른 편은 멀어지고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적당히 사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중에는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속으로는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도 이 돈이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질로부터 진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살 수 있느냐. 물질도 추구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 그런 마음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려는 입장을 고집하지 말라. 철회하라. 한편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한번 또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 또 끌려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질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물질도 다 붙들고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니죠.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악의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조차 떠나게 되고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불행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 여러분, 물질은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 도구입니다. 물질은 도구, 써야 하는,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나는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건전하게 물질 생활로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